기쁨의 교회 오면 몇 가지 부러운 게 항상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교회 이름입니다. 아, 내가 이걸 먼저 쓸 건데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하는. 그래서 뭐 교회 이름이 교회를 기쁘게 만들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얼굴을 볼 때마다 느낄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반응을 보니까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 이름은 남포교회입니다. 남들이 다 포기한 교회. 저와 몇몇 교인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남포교회는 서울에도 남포교회가 있고요. 교회 이름을 정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서울에 있던 그 남포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서울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남서울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개포동 쪽에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개척하러 나가시면서 교회 이름을 남서울교회에서 파송을 했으니까 남을 따고 개포동, 그때는 남이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개가 포기한 동네라고 개도 포기한 동네, 그 포자를 따서 남포라 해서 남포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영어로 하다 보니까 아, 옛날에 우리가 이제 남포 했잖아요. 그 등불을. 그래서 아, 램프다. 그래서 이제 그건 좀 갖다 맞힌 거죠. 그래서 남포교회 램프 철치 이렇게 됐는데 저희 교회랑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예요. 예, 왜냐하면 그 교회에 무슨 제가 그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그 교회 출신이 저희 교회에 와서 뭐 했던 초기에 그런 적도 없었는데 단지 한 가지 저희가 같은 교회적인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같이 이름을 쓰자. 근데 아마 그 당시 박 목사님이 굉장히 호탕하신 분이시라 그거 좋다.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당회 얘기하겠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쓰게 돼서 남포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저희가 교회를 한번 옮길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옮기면서 이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아, 이건 남포 이제 그만하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남서울도 아니고 개포도 아니고 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교회 이름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진짜 심각하게 아, 뭐 교회 이름 바꾸죠. 이번에 옮기는 김에 기쁨의 교회는 안 되니까 뭐 소망의 교회든지 뭐 어떻게 하면 바꿔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르신들께 얘기를 했더니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시더라고요. 거의 10년 이상 썼던 교회 이름이라 그런지 애착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뭐 울면서까지 바꿀 필요 있냐. 그냥 쓰자. 뭐 교회 이름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교회 이름이 이렇게 멋있는 곳에 오면 괜히 주눅이 들고 마음이 좀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몇 분이 저한테 남포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저의 아픈 곳을 찌르셔가지고 어쨌든 기쁨의 교회나 저희 교회나 똑같은 게 있는데 날카로워요. 아주 전곡을 찌르시는 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저희가 말씀, 즉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실제로 가능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된 것이 바로 sola scriptura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라는 구호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모든 것의 기초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모인 거거든요.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전에 있었던 우리 그 신교실에 있었던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강사로서 불안했던 것이 이렇게 해놓고 갔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소설책으로 돌아갈까 봐, 드라마로 또 돌아가실까 봐, 또 푸른 초장으로 그냥 맨날 나가실까 봐. 푸른 초장은 아시죠? 푸른 초장에 계신 분들은 할 말이 많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성경적인 일인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항상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아,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운동으로 참 좋은 거죠. 하지만 혹시 과거의 일로 다 그냥 또 돌아가실까 봐 걱정이 됐었는데 목사님 광고하시더라고요. 일부에서 다음 주부터 말씀 클리닉이 있다. 이것은 저희에게는 뭐 정선 교사님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큰 릴리프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설교를 조금 죽을 써도 여러분은 다음 주부터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겠구나라는 안심. 왜냐하면 잘 배우실 테니까. 또 한편으로는 오늘 한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점을 딱 찍어서 내일부터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가을이잖아요. 가을. 아니 LA는요 가을에도 녹색이에요. 칙칙한 녹색. 진짜 푸른 녹색이 아니라 칙칙한 녹색이거든요. 거기 물이 부족하니까. 근데 제가 동부에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여름에 오면 봄에 오면 푸르잖아요. 그 색깔이 다르거든요. 가을에 오면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그리고 낙엽이 귀찮으실지 모르지만 그 울긋불긋한 단풍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도 얼마나 좋아요.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약간 흐리면서 약간 촉촉하면서 그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타는 거죠. 이 낙엽도요 떨어지는 게 낙엽은 씨에도 있지만 내 청춘을 그 나무를 위하여 아낌없이 떨어짐으로 내년을 기약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한번 멋있게 떨어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년에 팍 푸르른 다음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그때 푸르른 여러분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떨어지고 푸르러지고 떨어지고 푸르러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우리가 함께 만나고 주님의 나라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여러분이 정말 이 가을에는요 적어도 우리가 뭔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 한번 빠지셔야죠. 사랑에. 일부 말씀을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너무나 좋았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자유롭다라는 말이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떠나보내기 싫고 계속 만나고 싶고 그건 얼매에 있다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죠.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주님과 그 사랑에 빠지시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별로 감동한 얼굴이 아니네요. 그래서 일부 설교를 꼭 CD로라도 꼭 들어보시면 아 정말 그 사랑에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구절에서 제가 맡은 것은 사실은 목사님이 일부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정해준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 강사한테 본문 정해주고 설교하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선교사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정해준다고 그걸 그대로 들어? 저는 무시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그거야 목사님 생각? 나는 내 뜻대로 간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갔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마 목사님의 가장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말씀 안에 사는 거. 제가 그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꾸 성경 말씀을 우리의 대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고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내가 가지고 이 성경으로부터 내가 유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가 대상화하고 객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대상화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 오늘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광고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둘째를 낳으신 거예요. 손주를 자기가 아니고 손주. 목사님 말로는 매일마다 주일마다 그 집 아들들은 태어나고 본인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두 손자도 다 주일날 태어났대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말씀은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니 오히려 반율법적이다 이거는. 주일은 쉬어야 되는 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아, 박 목사님이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쉬지를 못해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대상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른 책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듣고 감동받는 책이 아니라 내 감동과 내 인생 자체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1장 1절 여러분이 잘 알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냐면 다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또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생각나는 구절이 뭐세요? 태초에 뭐뭐가 있느니라. 이런 패턴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는 그래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그 패턴은 창조의 패턴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보시면 특히 1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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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거든요. 2장에 가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 날까지 사흘 후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거든요. 그 날짜를 다 더하면 며칠일까요? 그 날짜를 다 더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요한복음에도 태초로 시작했는데 거기도 날이 나와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것처럼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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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마지막 날까지 며칠일까요? 그렇죠. 제가 이게 강사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 한번 쳐보고 안 되면 7 쳐보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일이 창조의 사건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겠어요? 창조하는 일인 거예요. 말씀이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 후서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창조할 때 수면 위에 뭐가 운행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이 창조 과정에 같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신약에 와서도 이 구원의 과정에 무엇이 함께 하세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증으로 주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구원하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고린도서 5장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하고 계시다. 이것이 말씀의 사역이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라고 말하면 장소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안에라는 것을 장소적인 의미로 본다면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해서 나를 창조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디 있어요? 그 구원의 의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확신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구원의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더 많이 쓰는 표현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 자꾸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존재와 근거가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근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개 내 믿음, 내가 믿은 고백, 나의 신앙 고백 이것에 너무 큰 비중을 두게 돼요. 그게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백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게 나쁜 점은 뭐냐면 결국 고백하고 있는 나에게 모든 걸 자꾸 쏠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고백했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에 너무 강조점을 두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내 믿음으로 이기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강하다는 말에 대한 오해가 되는 거죠. 저희가 첫째 날에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요, 어떤 거냐면 신념이 아니란 말이 내가 믿습니다. 이거 내가 천국 갈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누가 못 가겠어요? 천국에 간다고 내가 믿어버리면 되는데 이건 신념이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자주 흔들리고 내가 생각해 볼 때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감정과 내 말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의지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신뢰하고 의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에게 의지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뭘 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더 많이 의지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누가 더 강하냐의 싸움이 아니고 누가 더 약하냐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느냐, 내가 얼마나 부족하며 약한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을 좋다,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나는 정말 욥기의 표현을 빈다면 그냥 물을 먹고 침이 꼴깍하고 삼키는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나는 주님이 그냥 눈을 깜빡할 틈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아 이걸 믿음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내가 약하고 부족하며 주님 없이 못 산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강해가지고 내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원해요.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세져가지고 그래갖고 뭐든지 다 이겨내기를 원하는데 그 세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갈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고 있지만 성경책을 갈고 닦아가지고 싸우실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책을 내가 알아가지고 덤벼라 누구든지 내가 그냥 한 방에 그냥 코를 납작하게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데리고 와 내가 뭐든지 여러분 제가 전도해봤는데요 논쟁을 해가지고 이겨갖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말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싸워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뭐 이게 문제고 그래서 그냥 하나씩 그냥 지글지글 밟듯이 그냥 팍 이게 맞다 당신 지금 얼마나 허황된 생각을 하냐 막 다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 네 팔뚝 굵다. 안 믿어요. 언제 믿어요? 아, 이 사람의 겸손,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그가 기뻐할 수 있을까,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삶이 일어날 수 있어? 그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항복하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잘나가지고 누구를 쓰러뜨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여러분이 약해지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아지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 많이 해요? 여러분이 겸손하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고 내 삶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은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나와 있지만 본문과 비교해보면 이런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그러나라는 말은 위의 것과 반대되는 말이죠. 그죠? 예, 여러분이 그 박 목사님에게 잘 배우셔가지고 이런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시다는 걸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가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쉽게 말하면 악한 자, 속이는 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은 읽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썼을까 바울이. 자, 뭐가 대조가 돼야 돼요? 악한 일과 속이는 일을 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속이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대조를 하려면 아닌가요? 고개라도 끄덕거려야지 제가 갈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제가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를 너무 열심히 들으시느라고 저만 쳐다보는 건 제가 아는데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전부 저를 째려보는 것 같거든요. 뭐야 저 사람? 다음 말 해봐. 그래서 기쁨의 교회죠. 그 여러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 구절이 대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악한 일과 속이는 일로 멸망하는 것의 반대는 뭐냐?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거라고 직접 얘기 안 해요.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심이라 라고 나와요. 하지만 대조는 뭘로 하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게 반대인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아, 내가 여러분 전부 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악하고 속이는 자가 안 되고 선하고 속이지 않는 자, 정직한 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뭘 먼저 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게 처음인 거예요. 그게 대조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부분은 이제 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능히,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참 저는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이 개역개정의 번역이에요.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한, 소위 말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전치사 뒤에 오는 그 목적격이 여러 가지, 주격적인 의미, 소유격적인 의미, 목적격적인 의미, 이런 여러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가능한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개정개혁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잘 드러내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도 틀린 말이 아니고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내가 그렇게 되면 주어가 내가 되잖아요. 그죠? 주어가 내가 돼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성경이 주어가 있으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어라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주어가 맞지만 본문상 주어가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주어가 되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 있는 것, 그렇잖아요. 성경이 주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번역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성경의 믿음, 즉 말씀의 믿음, 내가 믿는 믿음하고는 똑같진 않은,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를 구원할 때 내 믿음이 틀린 말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도 맞지만 성경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게 무엇일까? 성경이 주어라면 그것은 다른 어떤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아니냐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번역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는 말이 가능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따로 우리를 위해 우리처럼 믿음이 필요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신 믿음이라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의로워지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히브리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하여 의롭게 되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의롭지 않으셨다가 의로워지신 건가요? 아니에요.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그 의를 쟁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 내용이 이게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 눈이라도 깜빡거리세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설교에 뭐 그 다 이해해, 그냥 알 부분만 대충 듣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이 설교라는 게 이 첫 순서와 끝 순서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도 어색한 말인데 성경이 표현하죠. 그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의 것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된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된다. 이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러죠. 왜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주신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의 근거가 되시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말씀,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으로서 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런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 때문에 천사가 꿈에 현몽하여서 우리가 아는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보내는 사건이 있죠. 마치 성경이 없는 것처럼 들으시네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경이 다른지. 그때 성경이 참 재미있게 그걸 표현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그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 일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가 애굽에서 너를 불렀다라는 말이 성취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은 애굽에서 너를 불렀다는 건 이스라엘을 가지고 한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을 출애굽 사건하고 연관을 지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인생이 출애굽의 역사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때 제일 중요한 출발해야 돼요.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시죠. 그랬더니 그 홍해, 예수님도 홍해를 건너셨을까? 어디 강이라도 건넜나?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더불어 모세 안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자,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부터 시작하세요? 세례를 받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죠?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홍해를 지나면 그 다음은 사막 광야잖아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가셨어요? 오, 이거 신기하네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개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지만 그러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완성의 사역 속에는 구약이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 예수의 몸속에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수자잖아요. 예수님이 만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말씀과 그리스도가 연합해버리는 거죠.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다 살아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빛의 나라로 옮겨지죠. 어둠의 세상이 어디예요? 구약으로 따지면 애굽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의 것으로 겪는다는 뜻이죠. 그 홍해 사건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고 우리도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의로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내가 살게 됐어요. 여러분도 생명수를 들이키는 자,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도 만나와 같이 매일 일용할 양식과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약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 누리게 됐어요. 그것이 연합이거든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을 내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 이 참 좋은 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해서 내가 이렇게 읽고 내가 내 삶에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이긴 한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시는데 너의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이고 또한 나의 얘기인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도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그 삶 속에서 살아내신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나에게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나도 누가 돼요? 이스라엘이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이 말씀과 연합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연합하여 살게 되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다는 표현은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표현인다라고 할까요? 저는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요, 그냥 여러분하고. 왜냐하면 내 인생이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제가 일기를 쓰는데요, 제 일기에는 출애굽 얘기도 없고 아합 얘기도 없고 제 일기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소시문어 오늘도 일하러 갔다가 집에 왔다가 또 애들하고 다퉜다가 아내하고 짜증냈다가 그래 그나마 또 다시 텔레비 보다가 그다음 오늘 자고 또 내일 일하러 가고 오늘 주일인데 내일 또 뭐 일하러 가야 되니까 월요일 또 일하러 가고 오늘은 좀 어떻게 좀 쉬지 않을까 아유 설교는 왜 이렇게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냥 일반적인 소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성경과 같이 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일기장을 쓰고 계시지만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책받침 없었을 때요 책받침 아시죠? 이게 또 세대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공책을 이렇게 쓸 때 그 공책 뒤에다 이렇게 받쳐가지고 뒤에 새겨지지 않게 하는 거 그거를 싹 빼고 글을 쓰면 뒤에 글자가 새겨지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산 것처럼 써요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살았고 이것도 있었구만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이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기장을 딱 들고서는 보실 때는 그 여러분이 쓴 글씨를만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적혀있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 오늘도 나는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난 어느 성도님을 사실 속으로는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쓴 그 뒤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거기 새겨진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내 인생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바로 이 출애굽을 살아낸 그리스도의 인생이 여러분 그 인생 뒤에서 철철 흘러넘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 산 것 같았는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내가 기쁜 이유도 내가 즐거운 이유도 눈에 보이지 않게 눌러 써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래 내 별별 일 없는 이 일기장이 아니라 내 일기장이 그리스도의 일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죠 아, 내 인생이 참 별별 일 없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며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모를 수 있는가 어찌 내가 말씀과 함께 살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인생이 되어 나의 인생을 쓰고 있다면 내가 어찌 내 인생을 쓰는 그 말씀과 함께 살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면 내 위로일 뿐이라면 그 말씀 외에는 나는 생명이 없다면 오늘도 죄를 짓고 있으며 오늘도 약하여 쓰러져 있고 나는 무슨 힘으로 살 수 있는가 내 일기는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여러분 일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제 일기를 보면 하루 종일 초라해요 설교 준비를 시작했다 설교 준비가 끝났다 집에 간다 뭐 이런 거예요 보링 라이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도 한 20년 해보세요 다 그게 뭐 설교를 하는 내가 설교를 하는지 성도들이 설교를 하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그 속에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매일 똑같은 것 같으나 매일 같은 만나가 와서 너를 살렸던 것처럼 오늘은 만나볶음, 내일은 만나지짐, 모레는 만나찌개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며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으며 내가 목말라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내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시 생수를 가진 자로 만들고 있다는 그 글씨가 함께 적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것 때문에 나는 참 boring life 나는 정말 의미 없는 인생 같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만나 떨어지는 만나 먹고 그냥 하루를 또 살아간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이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적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흔들릴 때는 주님께서 반석이 되사 나를 흔들지 않게 잡아주시고 내가 쓰러져 죄를 지을 때는 내 십자가가 되사 나의 죄가 되셔서 나를 그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일들이 내 인생 속에 말씀과 함께 간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외면할 수 있어요 그게 나를 오늘도 살리고 있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서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성경에 던져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나를 잘라내는 일이에요. 성경을 나한테 맞춰가지고 나한테 안 맞는 거 잘라내는 게 이제까지 하신 거라면 이제 성경 좀 그만 괴롭히시고 성경을 놔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에 던지세요. 그리고 성경과 안 맞는 부분을 자르기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놓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다는 말은 그 말씀이 우리를 연합했다 이 말은 무언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딘가에 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 데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죠. 거룩이라는 의미가 바로 구별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야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니까 무어로부터 오실 필요가 없어요. 홀로 가장 존귀하신 분이죠.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존귀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와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그리고 좌절할 수조차 없는 무엇으로 우겨싸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사탄도 여러분을 어쩔 수 없는 사탄은 물론이고 8탄도 19공탄도 있으면 24공탄도 어쩔 수 없는 여러분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연합시킨 거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은 좋은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빈서블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의 가장 놀라운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거죠. 얼마나 긴밀하면 그 긴밀함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관계신지 얼마나 친밀하신지 주님이 나는 내 말을 하려고 한 적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오직 아버지 안에서만 내가 살아가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 바로 그런 친밀함에 우리를 초대하사 우리를 그 안에 함께 두실 정도로 그와 같은 긴밀함 그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울컥했어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유롭구나. 정말 어리광도 피울 수 있고 짜증도 낼 수 있고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하나님 정말 오늘 너무 피곤합니다라고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쉴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분과 영원한 소통을 할 수도 있고 그분과 올솔길을 걸을 수도 있고 그분과 함께 이 가을을 함께 즐길 수도 있고 그분과 함께 겨울의 눈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봄에도 감사할 수 있고 LA 같으면 뜨거운 120도가 왔다 갔다 하는 밖에 나가면 찜통이 돼버리는 그냥 찜통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 구이가 돼버리는 그 안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을 자 없도다. 그래서 말 그대로 더우면 더워서 좋은 날, 추우면 추워서 좋은 날, 눈이 오면요? 눈이 와서 좋은 날. 주님이 주신 날 중에 안 좋은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놀라세요. 차를 새로 딱 어저께 사갖고 오늘 처음 교회 몰고 왔는데 누가 찌익 하고 옆을 그었어요. 자, 새로 산 자동차를 누가 찌익 그어서 무슨 날? 그게 어렵지. 그래도 좋은 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은 그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르죠, 우리는 잘. 그 일이 생길 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제가 아는 한은 거의 없어요. 박 목사님도 몰라요. 박 목사님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만드세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그래 하나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내 역사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그분 앞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도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되게 멋있고 거룩할 수 있죠. 금맥기를 칠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필요하기도 해요. 좀 기도할 때 약간 손질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금맥기를 해야지 문이 열리나요? 열쇠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해주세요. 제발. 수준에 맞지 않는 기도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막 기도해놓고 주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여러분이 예수님 수준이에요? 그 말의 뜻이 어떤 건지 정말 아시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그냥 뺏으면 그 난리 나갖고 주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해달라는 건데 그냥 뒤에다 멋있게 붙였더니 진짜로 마음대로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준에 맞게 기도하세요. 주님 전 이거 안 주면 정말 다음부터 주님 안 봐요. 하세요. 뭐 어떠세요? 우리 수준이 거긴데. 하지만 거기 머무르시면 안 돼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수록 아 주님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그때 참 철이 없어서 이렇게 졸랐구나. 이걸 깨달아 가셔야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교회 와가지고 나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선교사님 정도의 믿음은 모르겠어요. 의심스럽지만 없어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한테 혹은 예수 믿었는데 옆에 사람이 너무 잘난 척하고 그런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면 좀 잘났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냥 오죽하면 우리한테 잘난 척하겠어. 그냥 잘났다고 그러세요. 좀 그것도 아, 저 인간이 말이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주 저렇게 잘난 척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잘난 척하면 박수 쳐주세요. 좀 어때요? 여러분이 화나는 이유는 제가 나보다 잘난 척하는 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도 똑같은 이유예요. 그쪽도 잘난 척하는 이유가 여러분과 똑같은 이유로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같이 박수를 쳐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잔 말이에요.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말씀 안으로 같이 들어갑시다.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엇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짓으로부터 나올 수 있으며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누군가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래서 성경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끊임없이 여러분을 바로 세우고 끊임없이 교훈하고 끊임없이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왜? 그리스도가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게 되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날 수가 없게 그리고 떠날 수 없는 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올라서신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세요. 한 번 여러분이 회심했다고 나 이제 회개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죠? 아니요. 저만 해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주님의 창조 속에서 새롭게 오늘도 새로운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일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내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읽고 좋은 거 배웠다. 오늘 큐티했더니 이런 말씀이 좋더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그만큼 여러분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만큼 여러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에요. 거울 보면 속상하죠, 물론. 어저께 안 보이던 주름이 보이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성경에도 있지만 이건 자꾸 주름이 너무 땡기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대신 내 안에 어떻게 돼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영원한 여러분의 얼굴이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얼굴이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얼굴은 거기서 거기예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70세가 되면 인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뭐 누가 잘생기고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가지고 갈 얼굴은 책임을 지시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르게 되는 거죠.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 중에 orthodox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orthodox라는 말은 정통이라는 말이죠. 근데 ortho라는 말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바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dox는 여러분이 뭐 doctrine 뭐 혹은 뭐 독사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 뭘 갖다 붙이든지 바르게다. 바르게 뭐 영광이다. 바르게 doctrine이다. 이런 말이 다 되는데 이 바르게 한다는 정통이라는 말이 바르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되게 치과를 ortho dentist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교정치과. 그죠? 여러분 교정을 왜 하나요? 이를 바르게 하는 것. 물론 치료의 의미가 있어요. 바르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뻐지잖아요. 아름다워진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바른 신학과 바른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신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바르시다면요, 바른 이유는 아름다워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니까 이제 말씀의 향기를 뿜어주세요. 여러분을 보면 저 바깥에 아름답게 서 있는 나무들이 낙엽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녹색으로 기쁘게 하고 하늘이 새파란 하늘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얀 눈이 내 마음을 깨끗게 하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바르기 때문에 발라서 나는 올바르니까 나는 똑바르니까 다 비켜 내 길로 갈 거야. 왜 앞에 거치장스럽게 나를 막느냐. 다 쳐버리고 그리고 내 길만은 가지 마시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같이 걷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